하나님의 아들의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첫째,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고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영원히 생각을 해도 끝이 없는 뜻이죠. 신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참 좋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릴 때 늘 인용하는 구절 히브리서 12장 찾아봅시다. 8절 9절 읽으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예. 영의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네. 너무 신비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뭐 전혀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믿음의 깊이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생각.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참 아버지 얼굴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아버지를 친히 보리라.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가. 아버지 영원하신 내 아버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내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 참 신기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허물 많은 육체로 덮어놔서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광의 모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성령의 존재,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덮어놔서 안 보여서 그렇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셨죠. 바로 그런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장차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 참 육체 벗어버리는 최고 좋은 날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육체의 질병, 육체로 인해서 모든 그 멍에 다 벗겨진다는 것이거든요. 또 육체를 벗어버리면 죄, 죄의 모든 것하고는 완전히 이제 떨어집니다. 죄의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내가 내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탕자의 비유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비유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영광, 거룩함을 이미 입혀주셨어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이 눈으로 안 보여서지. 이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햇빛, 해, 태양 바로 볼 수 없잖아요.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흙으로 만든 눈으로는 못 봅니다. 보면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만약에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 감정도 너무 큰 것은 감정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심장이 마비돼가고. 이 흙으로 만든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한, 이것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영광이 보이는, 예,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고, 아버지, 아버지, 예, 내 영원하신 아버지. 자, 그분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의, 그분의 아들의 영광은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효자하는 것. 효자가 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버지 덕택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는 것이 아들로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효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효자죠. 그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 우리에게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꼭 누구처럼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그것도 섬기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라. 불효가 아들로서는 가장 안 좋은 이름이죠. 아들로서 가장 좋은 이름은 효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사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힘쓴다. 이것이 아들의 효지요.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이런 어려울 때에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욥처럼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잠깐의 이 세상의 고통, 조금 있으면 영원히 누릴 영광을 앞에 있는데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살고 싶어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그거 남는데.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름다움이 없어지더라. 세상의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가치도 같이 없어지더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삶은 영원히 남더라. 그런 삶을 쌓아가는 거죠.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물질이 없는 자는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잠깐 살아야 할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가장 공평해요. 이런 형편에 처하든지 저런 형편에 처하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재물이다 그랬잖아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고, 잠언 4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잠깐 지나는 세상, 참 아버지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여러분 어려울 때 지칠 때 아버지를 찾으세요.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세요. 아들의 특권이죠. 두 번째 복은 11절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생명의 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는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샘물입니다. 그것이.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샘물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샘물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복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이 마치 샘물에서 물이 항상 솟아나듯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탁 베풀어 주신다. 생명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항상 솟아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연받은 우리들에게는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예수님이 아르켜 주셨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 성령에게서 항상 생명의 생각이 솟아나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의 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잘 마실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0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네, 이거 이제 우리가 훈련을.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생명의 생각은 깊은 데서 솟아나는 물과 같다. 그래서 그 깊은 데 있는 것을 퍼낼 줄 아는 훈련. 육신의 생각은 그냥 위에 홍수 나면은 그냥 범람 물이 막 흐르듯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주 깊은 데서 아주 맑게 솟아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100%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각을 퍼낼 줄 안다. 육신의 생각만 따라서, 육신의 생각만 따라서 살던 자가 육신의 생각의 소리 가운데 저 밑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 소리를 선택할 줄 아는 것, 그 소리를 마실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연받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지연받았어요. 성령으로 지연받은 자예요. 거룩한 존재로 지연받았어요. 이 육체로 덮어놔서 그렇죠? 이거 벗겨버리면 우리는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그죠? 예. 그래 우리 안에는 생명의 샘이 있어요. 영원히 선 천국에 가서도 솟아나는. 천국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이 항상 솟아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위에 떠 있어요. 생명의 생각은 그 밑에 샘물이라 샘물. 그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것을 퍼마실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잠언 20장 5절에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 깊은 샘에서 나오는 것을 길어내는 거죠. 육신에서는 불안하고 뭐 근심하고 뭐 시끄러워요. 잡음이 막 일어나고 마치 비 오면은 냇가에 물이 확 뭐 흘러가듯이요. 그러나 샘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속에서 맑은 것이 그냥 끝없이 솟아나잖아요. 아무리 뭐를 눌려도 솟아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은 항상 솟아나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마실 줄 아는 거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마셨던 물을 마시고 살았던 저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물 따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물이라 그것을 마실 줄 아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생수는 각자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이 항상 솟아난다. 그것을 마시는 거야. 마음이 고갈될 때, 마음이 마를 때, 마음이 피곤할 때, 마음이 지칠 때, 마음이 마를 때에 생명의 생각을 마시는 거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 축복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잠언 10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륵하느니라.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 전에는 생명의 길이 없었어요. 베들전서 2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전에는 생명의 길이 없었어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사망의 길로만 그냥 일평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앞에는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 전에는 사망의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유에 소유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소유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소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만족 자체는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져 버려요. 곧 없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남습니다. 만족은 오늘 죽음을 딱 만나면은 만족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에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곳 찾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예,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입니다. 세 가지.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각이 솟아난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 참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때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려움이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고 나의 모든 주관은 아버지가 주관하시지 그 어떠한 이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 오직 내 아버지만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